예,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카 본문, 1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카 1서, 2서 두 개 있죠. 1서는 첫인사와 감사의 말을 담는 머리말 1장과 이 축복과 기도의 요청인 끝인사로 이루어진 맺음말 5장 23절에서 28절을 빼고 나면 이제 1서의 본 내용은 본문은 골로새서처럼 두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짧은 서간들이 보통 다 이렇습니다. 어떤 원칙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직설법과 서술체로 된 전반부 2장, 3장은 바오로와 데살로니카 교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명령법과 권고체로 된 후반부 4장 1절에서 5장 22절은 데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내는 집신과 뭐 실천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합니다. 데살로니카 1서는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보여지는 전형적인 권고서관, 그런 편지의 형식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 권고서관의 형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좋은 행업에 대한 기억, 뭐 본받아야 될 모범,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이 포함이 된다는 건데, 처음 두 요소는 전반부의 내용, 그리고 뭐 어떤 모범을 얘기하면서, 물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만 바울사도가 자기도 얘기하죠. 나를 본받아라. 바울사도의 특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후반부의 내용. 그러면서 나를 본받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받고 살 것인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이제 지침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째,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카 공동체에서 펼쳤던 그 사도 바울 자신의 선교 활동을 떠올립니다. 그는 심한 반대도 부피지 않고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한 동기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데살로니카 교우들에게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오로를 데살로니카 교우들은 신뢰하고 그의 말을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에 간직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오로는 이를 무척 고맙게 여기면서 이 서간 곳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하죠. 데살로니카도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그 해협을 넘어가지고 처음 전했던 공동체 가운데 하나인데 나름 성공한 공동체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둘째로 바울은 이제 두 가지 표상을 이용해서 자신을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나를 또 본받아서 모범으로 삼아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데살로니카 교우들을 부드럽게 대했다라는 거죠. 2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위엄 있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은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마 제국도 상당히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였다,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아내를 비롯한 뭐 딸은 거의 뭐 남자의 거의 재산이었고요. 지금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뭐 선을 보시고 하는 게 그래도 뭐 이게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반은 연애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선이라는 그 모습은 사실은 그 옛날에 가부장제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냥 지금 그때 선은 그래도 당사자들끼리 좀 보게 만들어주지만 옛날에 그 선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그 집안의 남자와 남자가 우리 집의 아들, 너희 집의 딸 결혼시켜하면 혼인하는 날 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그 아버지의 재산인 거죠. 로마 시대 때도 그런 아주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야 그렇게 엄격하게 너희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어머니처럼 나 당신들을 온화하게 되겠다,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그는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처럼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권고하고 격려하고 지도했다라고 합니다. 2장 11절 12절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아버지나 자녀들을 대하듯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면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느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격려하면서 역설했습니다 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5장은 이제 구체적인 권고 지침사항들인데, 데살로니카 교우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았으니.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을 기쁘게 드리는지 바오로에게 배웠고 이제까지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다, 그러니 이제껏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살면 된다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은 좀 풀어야 되겠다. 테살로니카 1서와 2서의 주제는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른 서간, 바울의 서간들과 내용이 뭐 비슷한데 이 재림에 관해서 데살로니카가 특별히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카서는 그 아주 특별히 1서는 그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 교회 상황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때에 재림에 관한 인식을 데살로니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때의 재림은 사도행전이나 제가 뭐 다른 서간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곧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믿는 우리가 죽기 전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들의 죽음을 여전히 교리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시대였죠. 그래서 부활을 했지만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일 뿐이고 부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직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고 기존의 죽음이라는 관념, 죽음은 그 자체로 멸망이고 그 자체로 끝이다, 단절이다라는 그 관념이 여전히 교회 안에 더 살아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의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죽지 않고 돌아갈 것이다. 이런 관념은 그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그 시대의 어떤 전통들,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유다적인 전통들이 유다교 안에 있었거든요. 뭐 모세도 죽지 않았다 하고 에녹도 죽지 않았다. 이제 구약에 보면 세 명이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죽음을 겪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재림과 이제 이어져 가지고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 초대 그 단지 테살로니카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를 테살로니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이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데 예수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이제 공동체 내적 상황과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바오로는 테살로니카인들에게 신앙의 희망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때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재림의 순간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1장 10절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10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다라는 말이 그 직설법이 아니라 어떤 비유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읽어보면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6, 17절을 보면 명령의 외침과 대천사의 목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비유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죠. 거의 이건 직설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나팔 소리가 진짜로 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땅까지 안 내려오시고 그 하늘의 중간쯤 떠 계시는 거죠. 떠 계시고 누가 먼저 살아납니까? 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들은 죽음 안에 멸망하지 않고 그 지금 이미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덤에서 일어나서 먼저 하늘로 갈 것이다. 걔들 먼저 올리고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이들이 그때까지 아직 안 죽은 우리가 하늘로 뭐랍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이건 구체적인 설명이죠. 하늘의 중간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당시에 그 초대기의 교회의 재림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그 재림이라고 옮긴 신약성계 그리스어는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옮길 단어가 마땅하지 않은 거죠. 파루시아는 바로 당시에 그 당시에 임금이 성대한 행렬을 갖추어서 궁전에 도착하는 의식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가장 성대한 단어죠. 주님의 재림은 최대한 성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최대한 아주 힘차게 전지전능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근데 파루시아라는 이 단어, 재림에 대한 단어는 테살로니카 1서에서 4번, 또 2서에서 3번 나오는데 이 7번이라는 숫자는 바오로 계열의 모든 서간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테살로니카에서 재림에 대해서 사실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살로니카 신자들은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기대 덕분에 어떤 하는가 보통도 잘 참아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재림이 머지않아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이 머지않아가 바로 인간의 시간이 되죠. 또 그렇게 가르친 바오로도, 바오로가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재림이 닥치기 전에 공동체에 죽는 사람이 생겨나리라고는 미처 예측을 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테살로니카인들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바오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테살로니카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그때 초대교회의 혼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사실은 그거를 직접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 일정의 묘사는 그렇죠. 하늘로 떠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사라지셨다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거는 바로 교회의 바램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조만간에 오시고, 그 조만간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죽기 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 테살로니카 공동체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죽은 이들은, 이미 죽은 이들은 믿었었으나 죽은 이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직접 영접하지를 못한다는 이유로 산 이들보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데 훨씬 더 불리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었던 것이죠. 아, 저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죽어버리니 허무하다,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막 이런 관념마저도 테살로니카 공동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오로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서간을 통해서 다시금 전달합니다. 바오로도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내리지만 예수님, 하느님이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통해서 또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시와 우리 인간의 어떤 접점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접점이라는 거는 또 안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변화들을 겪어가죠. 그래서 교회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도 처음에는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님 안 오시거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오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바오로도 이제 뭐 그런 생각들, 고민들을 하고 생각들을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바뀐 게 이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먼저 죽은 이들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우다.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안 바뀐 거죠. 재림이 닥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이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이들이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는 외려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고통을 더 겪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죽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산 이들이 갈 것이다. 4장 13절 18절 보면, 형제 여러분, 죽은 이들의 문제를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희망을 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죽은 이들보다 앞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 죽은 이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랬던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바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통틀어서 부활이죠. 승천도 제가 부활, 궁극적인 부활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여전히 죽음을 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부활을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은 아니니까 죽음을 피해서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시와 그 인간의 어떤 의지의 접점을 이제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산고를 그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